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신앙이 온전히 이해됐다면. 그런데 이게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머. 유머를 정말 이해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머가 완전히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웃는 거예요. 당연히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한 척을 해요. 저번에 지인이가 저한테 아주 웃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 지인이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 별로 안 웃겼어요. 그래서 하하하하 했어요. 그러니까 지인이가 대본에 알더라고. 아빠는 진짜로 웃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하하하 했잖아. 그랬더니 그게 진짜로 웃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웃는 거냐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거래.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 처음에 웃었다. 진짜 그 터져 나오는 웃음. 그 웃음을 할 때 진짜 웃었다고 하는 거. 그러지 않고 그냥 하하 하는 거는 그는 흉내만 낸 것이라는 것을 아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닌데.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은 돌아서서 난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숲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구석으로 생각해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한 단 올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이제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오늘 이 16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여주세요. 자, 16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넘어가야 그 다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16, 17, 18, 19, 20, 그리고 2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16절부터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 보세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아마 이게 좀 극단적인 예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의 평상시의 삶으로 갈 텐데. 자,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를 져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끔찍하죠? 자,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하라는 것을 잘 한다고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나오세요, 또 일하세요, 밥 먹으세요, 또 일하세요, 들어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하는 일은 그냥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 규칙을 이루는 것뿐이에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오세요. 또 헌금하세요, 또 성경표 읽으세요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규칙은, 행동은 삶의 진행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간 이 사람이 속으로는 앙심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슴속에 꼭 묻어두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만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규칙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그 속에 마음에 앙심이 있고 부인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는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그 죄가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보여준 게 그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해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규칙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평생 뭐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뒤틀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하여지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시키니까 지금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들고 일어날 때 이제 이것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황혼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부인은 꼭 참고 살았어요.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힘이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더 또 힘이 좀 빠지죠. 왜냐하면 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은퇴도 하고. 그러나 아내는 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잘 해왔으니까. 어느 순간 아 내가 재산의 반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이 강압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딱 이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 내주세요. 나는 자유를 얻겠어.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분노와 미움과 거부감이 가득했던 거죠. 그 전에 있었던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저 단지 믿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믿는 건가 믿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쉽사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아 내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는 게 딱 받았는 거예요. 그게 웃긴 얘기를 들으면 절로 웃기는 그런 웃음이 나는 것처럼 그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웃기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슴 뜨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지금 이게 불안할 때, 이게 온전치 않을 때 그냥 형식으로만 걸어놓은 거예요. 속으로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은 자기가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장로 일을 다 하는데도 가슴이 홍했어요. 속에 비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헛개비 노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교회 오고 또 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뭔가 좀 공허해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떤 뜨거움이 없을까? 그걸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없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냈던 거예요. 한 번도 실제로 그걸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예를 들면 한 번도 외국 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 여행을 나간 것처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는 데는 열심히 해요. 자기가 외국 여행을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소개도 해줘요. 근데 한 번도 외국 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설명은 하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급함과 그리고 그 필요성을 깨달을 때 그때 언젠가 한번 내가 진짜 뭐 외국에 나가보리라 내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진심으로 이걸 내가 경험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정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그곳이 이래. 말로만 듣던 그곳이 정말 이렇게 돼. 내가 나가서 사막도 봤어. 내가 나가서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도 봤어. 드높은 산도 봤어. 너무너무 멋있어. 그거는 사진으로 비할 바가 아니야. 그는 너무너무 화려해. 얼마나 그가 열정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만 그리고 형식으로만 아니 나는 이거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할 때는 아이 그는 잘 모르겠는데 할 때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단계 하나하나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이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니 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갈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추구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전까지 이게 내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기쁨이 없이 나를 이끄는 열정이 없이 나를 이끄는 소망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처럼 외국 여행을 나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외국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가 돈을 벌어야죠. 그가 지금 또 맡은 일들이 있죠.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제쳐놓고 외국 여행을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또 막 만류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왜 그러세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런 어떤 열정이 없어도 돼요. 다 우리가 그러고 살거든요. 그렇게 만류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진정한 이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늘 그냥 뭐 시간이 되면 딱 와 있고 또 주일에 또 교회 가고 또 오고 그리고 또 그럭저럭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정말 뜨거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옮겨가야지라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 버리게 돼요. 기존에 있던 그 형식들이란 뭐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형식,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신앙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를 해야죠. 그리고 또 헌금도 드려야죠. 그리고 또 새벽기도 혹은 기타 등등 성경 큐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되겠어. 하나님을 정말 찾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찾아보는 시간들은 아깝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안 가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안 가. 주일 예배를 안 가고 그가 뭘 하기로 했냐면 기도원을 가기로 했어요. 주일 예배를 안 가고. 끔찍하죠? 주일 예배를 안 오고 그가 기도원을 가려고. 아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만나봐야겠다 하고 좀 호젓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던 걸 하면서 하세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세요. 그걸 왜 망가뜨리면서 그것을 왜 벗어나면서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위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도소에서 그가 열심히 노역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노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 죄책감 그리고 이 죄책감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독방에 좀 가둬주세요. 혹은 저에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드는 이 죄책감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새로운 형식을 벗어나고 또 의무를 벗어나고 해야 될 그런 규칙을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뭘로 보이냐면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으로 보여져요. 저도 예전에 신대원을 가기 전에 결심을 해서 전 이제 교회 생활 하기 전에 좀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신학생이 되기까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특별히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몸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내가 깨달아봐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멀쩡하게 다니는 교회를 안 가고 이제 엉뚱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도 가고 저기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든지 오후를 가든지 저녁을 가든지 혹은 평일에 가든지 아 왜 주일 예배 가서 드려야 될 그 교회의 그 규칙을 왜 깨냐고 네?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 내가 떠나오려고 하는 것, 그거를 다시 세워놓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한도 내에서는 내가 범법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제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고 자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나 그것은 범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규칙과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또 지켜야 되는 일들 아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주일은 지켰어 혹은 성경은 읽었어 헌금은 했어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심이야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버리고 진정한 핵심으로 나아갈 때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다가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돼 이것은 잘못인 것 같아 하고 내려오면 그럼 그게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는 그들이 무엇에 이 갈등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의지할 것이냐 양쪽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리고 예전에 그 율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리고 새롭게 복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은혜, 이러한 결단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물건을 사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도 예전에 아주 예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로도 아주 예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일에 다 돈을 써요. 예전에는 버스비를 내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주일에 뭔가 돈을 계산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씨름하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정말 또 걱정하고, 또 주일에 뭐 사먹는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주일에 사먹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혹은 혼을 내던 그런 과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역시 이러한 과정들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규칙인가? 형식인가?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가?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그냥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있으니까 나는 법법한 자가 되네. 그러면서도 이걸 어찌할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극을 받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하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또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더 높이 가는 것입니다. 로켓을 생각해 보세요. 3단 로켓. 3단 로켓가 1단을 버리는 것은 언제 버립니까? 높이 올라가면 1단을 버리는 거예요. 2단을 버리는 건 언제 버립니까? 더 높이 올라갈 때 2단도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3단이 가서 그 끝에 있는 요만한 인공위성이 탁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구습과 예전의 형식, 이걸 해야만 하고 저걸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걸 했을 때는 마음이 괜찮고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하면 좋고 안 하면 괴로운, 그리고 했으면 좋고 안 하면 슬픈, 그러면 결국은 뭐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단 내가 뭘 했느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아주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으니까. 아, 오늘은 아주 망했어.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것과 못한 것에 하루의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파격이죠. 이건 아주 새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만이 그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아유 난 이걸 붙들고 있을래, 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하면 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범법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가 죽음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단지 모세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형식, 그런 어떤 의무, 그런 책임,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나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가 선언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이걸 내가 지켜야만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가게 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교도소에서 이 죄인의 몸에서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이 사람의 죄는 다 탕감받았습니다 하는 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때만이 내가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은 결코 이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좀 악한 사람이었지만 최근에 좀 교회도 좀 나가지 뭐 신앙생활도 좀 하지 뭐 내가 좀 성경도 좀 읽지 뭐 이걸로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것 같으세요? 변화될 것 같으세요? 성경 몇 장 읽으면 변화되겠어요? 100장? 1000장? 주일을 몇 번 지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수련회를 몇 번을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수련회를 10번, 20번 한다 하더라도 혹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주의를 아무리 많이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주로 아무리 끝까지 가도 그에게 날아오르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활주로를 다녀도 그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비행기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멀리 있건 좁게 있건 전투기 같은 데를 보십시오. 아주 좁아요.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 활주로가 아주 좁아요. 그런데 날아요. 활주로가 아주 길어서 나는 게 아니고 그 경건 생활이 아주 길어서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좁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어떻게 날리는 줄 아세요? 그 와이어가 있어서 와이어가 전투기를 이 새총처럼 밀어 당깁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이제 최대 속력으로 가속을 하고 그러니까 요 좁은 데에서도 그걸 날려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착륙하는지 아세요? 착륙해서 딱 내려면 와이어가 전투기 바퀴를 확 잡아줍니다. 그래서 탁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경을 한 장만 읽었는데도 성경 한 절을 보고 있는데도 그게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느끼지? 어떻게 해서 그걸 느끼겠어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서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막 흐르기도 하고 뭐 표정이 변화되기도 하고 왜 그렇겠어요? 이미 풍성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어떤 기쁨, 슬픔, 분노 혹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또 뭐 복음성을 많이 부르게 하고 또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하고 또 달리게 하고 뛰게 하고 이리게 오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류를 타도록 밀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도록 그가 비록 뭐 늦게 와도 괜찮아. 그가 지난주에 안 왔어도 괜찮아. 그가 헌금을 안 드려도 괜찮아. 그가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 날라갑시다 하고 휙 올리려고 할 때 그가 예 그럼 제가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좀 졸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로 뭐 수련회 준비한 것도 없어요. 또 뭐가 부족합니다. 또 걱정도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게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은 통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통화를 하냐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좀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방을 닦고 쓸고 닦고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밖에 있는 권능이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살게 되고 하나님께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께 통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러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꼭 단지 수련회 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수련회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날아가면 되는데 지금 그럼 한번 날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달려가면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생활 뭐 신통치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 뭐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나는 상도 못 받았는데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헌금을 하고 주의를 얼마씩 그런 흔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생활에 대한 규칙을 살펴보는 것뿐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그가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살고자 하는 그가 하는 것. 자, 이제 20절에 들어왔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팔에 내 팔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왼팔에 내 왼팔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을 탁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글라이더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게 아니에요. 행글라이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행글라이더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궁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 해보기 어렵지만 한번 상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의지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낙하산을 탄다고 해보세요. 내가 그 낙하산을 의지하는 거죠. 낙하산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의 떠오르는 힘이 내가 땅바닥에 처박히지 않도록 붙들어줄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부양력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양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가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늘 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분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발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손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몸이라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내가 이전에 뭐였는데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붙들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손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못 자국 난 발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몸, 나를 위해 창을 받으신 그분의 몸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죠. 그분이 쓰신 가시면류관 그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라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하늘을 의지하니까 정말 이게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이게 믿어지니까 이 눈물이 나고, 또 그 속에서 마음이 참 화평도 되고,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한번 타보면 그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간 느낌, 그 타본 사람만이 아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타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아요. 올라가는 느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타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올라가요. 귀도 멍멍해져요. 네. 조그맣게 보여요. 네. 접시만하게, 조망만하게 보여요. 내가 하늘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기하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하는 거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느끼게 되는 모든 율법적인 가치와 율법적인 행위들, 또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전거만 탈 뿐이에요. 죽으라고 자전거만 탈 뿐이에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자전거 타고 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으로 전화를 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을 의지할 때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것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모든 보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지만 그 모든 보상이 다 피값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죄수 번호 몇 번 죄수 밖으로 나오세요.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자유자가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몸에 있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화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가 간구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1번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지금 방금 말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사는 사람.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변화시킨 것을 깨달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날아오르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21장 봅시다. 21장 시작.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똑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됐는데 왜 또 남들에게 율법을 맡겨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데 왜 율법으로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단죄합니까? 왜 그리고 이렇게 탁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주님은 카리스마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이 아닌데 왜 우리는 왜 또 카리스마를 내세우려고 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또 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누군가를 의롭게 만들까요? 우리가 결코 잘해서 날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또 날아오르도록, 우리 힘으로 날아오르도록, 성경을 읽도록 채찍질하고 주의를 성수하도록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 경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또 강조하고 강요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제가 설명할 바가 없어요. 당신도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한번 주님께 의지해 보세요. 그럼 당신도 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율법에 의존하지 않은 자유로운 신앙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것에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하게 되면 뭘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인데 죄인이 뭐 좀 잘해서 그래서 결코 불쌍히 여긴 게 아닌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어기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서 참 품행이 참 방정했지. 내가 참 기상시간 잘 지켰지. 내가 참 교도관 말을 참 잘 들었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뭐 배우라는 것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죄수들 관계에도 얼마나 아주 친밀했는지 내가 얼마나 분위기 메이커였는지 몰라. 야, 내가 그러니까 자유가 된 거야. 그가 스스로 뻑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를 자유롭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난 뻑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속에서 세상에서도 내가 왕년에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모범수였고 그걸 자랑하겠죠.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나중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된 자가 의롭게 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즐거움, 내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 비록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읽지 못했어도 주일을 또 나가지 못했어도 혹은 헌금을 드리지 못했어도 혹은 뭐 참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한 사람이 이제 큰 영광을 돌리는 늘 모범생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속도 많이 썩였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를 생각하던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님을 크게 웃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정말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못난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오심을 깨닫고 회개케 하심을 그가 알았을 때 자기의 인생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아주 그냥 모험적이고 말 잘 듣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조신하게 그냥 살다가 끝냈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조신하게 끝냈겠죠. 그러나 그가 때로는 망나니처럼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 스스로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탁 알고 나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래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냥 막 날아오르는 그러한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자유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에게 이 날라오르는 이 자유를 이 기쁨 속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몸을 사리고 요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하면은 또 어떻게 될까 예? 그러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놀라운 자유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지 않으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얽매여 있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조금이라도 연연해하거나 혹은 그것에 뭐 굴복하거나 그것에 또 얽매이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생활습관 잘 지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저를 저 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죄를,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래서 온전히 죽으셨던,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던 그분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준비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싹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루시는 온전한 신앙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또 자유, 또 그 은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기쁜 얘기를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까?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슴이 벅차지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또 한번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또 아직도 연연해하고 있는 많은 규칙들, 또 많은 또 나만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그것에 비견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도록 오직 주님의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날아오르게 해주옵소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통화하게 해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주님 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온전한 기도 올려드리게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좀 하고 기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